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선교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생각하시면 여러분 뭐가 기억나시나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들어서 암송도 시키고 또 이것이 자주 또 선교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리 속에 아주 친숙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누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선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와 연관지어서 설교하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부교회 우리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과정에 이 말씀을 계속 제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주셨어요.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이 과연 어떻게 선교와 관계 있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교회 성장학자 도널드 맥가브라이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교회 성장학자는 선교란 교회 성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를 해서 부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은 곧 어둠의 이 세상 속에 하나의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이 점점 커져서 모든 세상을 밝히는, 촛불 하나를 치면 촛불 한 자로, 두 자로, 세 자로 모여서 백자로 되고 천자로 되고 만자로 되고 수많은 그 불빛들이 모여서 어두운 세상을 비춰가는, 그것을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곧 선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양물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럭무럭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곧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이,
우리 교회의 성장이
곧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회가 줄어들면 선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해야지 교회가 점점 힘이 약해지고 줄어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자 도널드 맥가브라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기관인가,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최초로 먼저 세우시고 나중에 신성한 기관인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고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 교회가 우리 성경 현장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이 교회가 성장해 갈 때 선교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일선에 나가서 선교 현장에 있다고 합니다. 저를 보낸 선교에, 선교하는 저를 보낸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저를 파송해서 보냅니다. 저는 보냄을 받고 가서 선교 일선에서 일을 합니다. 뜁니다. 선교사로. 그 보냄을 보내는 교회가 보냄을 받은 저를 지원하고 기도로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재정도 약해져가지고 목사님 사례드릴 돈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선교사를 돕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리고 그 발탄 위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 네.
자, 여러분 우리 한국에 1884년에 그리고 1889년에 우리 1884년에는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 그래서 언더드와 아펜트라 선교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1889년에는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이 캐나다로부터 말콤 페닉이라는 선교사님이 저 온타리오주의 토론토 동북부에 가면은 마카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토론토 마카함 지역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야가라의 나야가라 폴이라고 하는 나야가라 폭포에 가서 부흥 사경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선교 비전을 받고 한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올 때 이분들을 지원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위에서 기도하고 그를 든든하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다른 자비량을 하지 않고도 직장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시 뒤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선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선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뒷받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양문이 교회가 이와 같이 든든히 서는 교회, 그래서 선교의 전진 기지로서 이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를 지원하고 파송하고 후원하였어요. 이 교회 자체가 선교의 큰 버팀목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두 번째, 선교학의 선교는 무엇인가? 선교학자 케이 뮬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선교란 복음의 말씀 신앙을 전파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믿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다. 네 번째는 그 돌아온 이방인들 속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의 말씀 전파,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확장, 세 번째는 이방인들의 회심,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돌아온 이방인들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거기도 결국 보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이 성전, 하나님의 기관, 하나님의 크리스찬 이들의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선교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완성은 교회 공동체의 설립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세상에 지금 현재 3세계나 중동이나 동아시아 어떤 지역에 아직도 복음이 없는 곳에 여러분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한 그들이 하나님의 이제 빛이 하나씩 둘씩 펴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됩니다. 거기 이방인들이 지금 돌아온 이방인과 교회를 개척합니다. 전혀 깜깜했던 어둠의 세상에 빛 한 자루가 딱 켜져서 빛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 원주민촌에서야 원주민촌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않았다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어둠의 빛이 가득 찼다. 교회가 없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없다. 예수를 아는 자도 하나도 별로 없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저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서 성령의 복음의 불을 한 불을 켜서 손에 들었습니다. 그 불이 어둠이 어둠수록 그 불은 밝게 빛나는 것이죠. 그 분이 하나하나 좀 파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또 와가지고 두 분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 세계와 원주민 교회에 한 20, 30명의 성도들이 저녁에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20여 명 정도가 어린이들이 조각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 한 6명 정도가 나와서 함께 봉사를 했습니다. 없었을 때와 아무도 없었을 때와 지금 누군가가 와서 함께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서로 섬기고 한 천지차이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케이 밀러는 신앙의 복음 전파,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 그리고 이방인들의 회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설립, 이것이 선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일반적인 정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들고 국경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누군가에 다가가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들 곁에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자, 복음을 들고 국경과 인종과 언어를 뛰어넘어 문화를 뛰어넘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그들 속에서 사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무조건 사형리를 펴놓고 하나님과 혼합리를 펴놓고 그거를 하지 않아도 좋아요. 거기 가서 그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속에서 함께 사시면 그 자체가 거기에 성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국경을 넘어야 됩니다. 인종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언어를 극복해야 됩니다. 문화를 극복해야 됩니다. 문화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단지 여기에 있는 원주민만이 아니고 세계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각종 다양한 언어와 인종과 문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뛰어넘어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오늘날 조국에서 선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장애자 선교도 있고 그리고 극빈자 선교도 있고 노숙자 선교도 있고 빈민 선교, 수유 미션 여기에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선교 보라고 해드리 있어요. 그러나 그 참나비기를 면밀하게 보면 이 영역에 국경과 인원과 영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광의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성경으로 포함하면은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보통 사람으로서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그것은 문화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뛰어넘는 행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주하고 있는 내 자기의 현실을 꽉 잡아 뛰어나서 나보다 못한 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역 속으로 내 자신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라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오늘 조금 더 이 본문을 말씀해서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말씀해 돌아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점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께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성경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성경은 사랑이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죄의 냄새나고 죄악된 우리 인간들을 단칼에 처치해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것이 아니시고 냄새나면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악덩어리 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하시는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게 하신 데까지 이게 됩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어떤 수고도 헛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앵간이가 우리는 앵간이다. 내가 살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14년 전에 여기에 와서 구원중들과 함께 곁에 가서 그들과 친해져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도 전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사람 계속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기꺼이 하나의 주님까지 가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버틸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저는 낙망했습니다. 이 일을 여기서 계속 해야 되는가 아니면 새로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한인 목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한국도 돌아가야 되는가 그때마다 제 발목을 막바지에서 붙잡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고 그 마을 사람들의 일부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우리 주의 학교 거리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 한 영혼을 통해서 제 발목을 붙잡으시고 한 원주민 사람과 한 원주민의 어떤 언행을 통해서 격려를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교우들의 격려를 통해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 배경에 들어가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붙들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를 붙들어 메고 이 아이들을 떠나지 않도록 그 원주민 어린이들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관심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동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 공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이다. 두 번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11절에 보면 두 번째 사항이 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그냥 데리고 가셨습니까? 독생자가 아까워가지고 내놓지 않겠다고 그냥 공감하십니까? 숨기십니까? 숨지 않으시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포기해버리십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십니다. 주셨으니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두 가지 낭만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함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사랑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부부관계에서는 이성교제에서 극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조그만 불안한 것도 주기 싫어요. 뭐 돈 들여가지고 5불짜리 무슨 뭐 커피 사줘요? 안 사줘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친구 만나는데 오늘 커피 한잔 할까? 그럼 야 가서 우리 뭐라도 한잔 마시자 하면서 뭐 저기 코카콜라라든지 아니면 뭐 피자집을 대고 한다든지 그건 뭐예요? 나 너한테 마음이 있구나 좋아 우리 같이 교제하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교제하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우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저기 누가 나타났는데 보고 싶네. 이게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친구가 뭔가 나왔는데 여러분 뭐 그거 5불짜리면 아깝습니까? 가서 당장 가가지고 물 한 병 사가지고 줄 수 있잖아요. 친구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그런 사랑이 없으면 그 5불 아깝습니다. 주기 싫어요. 5불짜리도 아깝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근데요, 이성계절 해보세요. 돈 없는 돈에다가 병 주워가지고 내가 지금 병에 의원에 100개 줄었어. 그래서 간신히 식구를 벌었네. 근데 그거 가지고도요, 마음껏 갖다가 뭘 하고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좋아하니까. 뭐라도 좀 해주고 싶으니까.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은 주는 거다.
주는 거다.
그러니까 주는 훈련 많이 하셔야 돼.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 여러분 아직도 받기만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성교제 실패합니다. 아무리 예쁜 멋진 남학생, 멋진 여학생 보여도 여러분이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저한테 뭔가 받으려고 자꾸 그러면 그건 오래 못 가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성교는 주는 겁니다. 성교는 주는 거예요. 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 헌신입니다. 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 허미입니다. 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 낭비입니다. 허비나 낭비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걸 돌려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값진, 너무나 고귀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때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허비고 낭비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귀한 자녀를, 귀한 아들을 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성교는 주는 것입니다. 제가 임명희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한 몇 년 전에 캐나다에 무슨 성교, 우리 원주민 성교에 대해서 오셨어요. 이분은 임명희 목사님은 영등, 서울 영등포에서 쪽방촌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냐면 광야교회예요. 광야. 혹시 임명희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 쪽방촌, 쪽방촌이라는 것은 정말 방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방 그 조그만 방 하나에 막 몇 명씩 자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대부분 다 여러분 자기 방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방 하나에 살았어요.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 뭐 저까지 다 해가지고 여덟 명씩 조그만 방을 다 살았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마치 그런 조그만 방처럼 그냥 그 누더기 같은 그런 집들에 그냥 영등포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거기에서 선교를 보관해 보셨습니다. 이분이 결론적으로 얻은 것은 그 한 30년간을 해오면서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줬는데 나중에는 밑받은 독에 물붓기 같은 그런 죽은 것이 계속 된 거예요. 지치죠, 썩이 지경이. 주께서 나중에 일으키시면서 저희 주께서 주신 음성이 뭐냐면 망하다, 자, 주다, 망하자. 이런 음성을 주시고, 주다 망해라, 주다 망해라, 주다 망해라. 너 목숨까지, 목숨은 남아있잖아요. 목숨까지 주다 망해도 그것은 진정으로 성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주십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죽었어. 아예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때, 비로소 그는 참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용기를 내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내년에 다시 한국에 가면 만나실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원주민 선배 오고 계시죠. 약간 그분의 모토 하나가 주가 망하지, 주가 망하지. 참 대단한 모토죠. 주가 망하지. 따라서 해봅시다. 주다가 망하자.
주다가 망하자.
주다가 망하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이러면서 조금 경험했어요. 14년을 지내면서 아,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몇십 명의 침례를 줬을 텐데 이게 뭡니까? 7년이 되도록 침례 하나 못 주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아, 그만 보고 싶어요. 그게 2008년도였어요. 2001년도에 와가지고. 근데 하나님 불쌍히 계시면 2008년도 8월 24일 날 첫 침례식을 7년 만에 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명의 원주민과 두 명의 백인 청소년이었습니다. 세 명을 했습니다. 한 명의 원주민. 그 뒤로부터는 거의 매년 조금씩 조금씩 지금까지 침례를 줄 수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고 우리 시간 물질적인 다 낭비하는 것 같고 아무런 걷는 것이 없고 집어 올리면 원래 알처럼 다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지점에서 그러다가 네가 왜 여기 왔어? 너는 외부 사람이 떨어져 우리 동네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싹 빠지고 정 떨어져 버리십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늘 맛있게 들으시오 주아버지라 이명국 사님처럼 어차피 하나님의 성교, 복음의 성교는 죽은 것이야. 말끔 피아닉 성교사님이 오셔서 한국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상의 삶의 모든 것을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자기의 에너지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교는 그 자체로 주시죠. 생명 무지의 땅에 와가지고 일세로 오셔서 사시다가 모든 걸 다 주시고 다시 그게 성교였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제 명실은 얼마나 정말 황제의 선배, 황제 선배 캐나다 가장 잘 사는 캐나다 땅에서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빅토리아의 삶이었어요. 이 세상에 저희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요 직장을 얻었는데 얼마나 힘들게 얻었냐면 아무튼 힘들게 얻었어요. 힘들게 얻었으니까 얼마나 그게 소중하겠습니까? 소중한데 그 일이 영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일을 나갔는데 어디를 나갔냐면 이 할머니 학을 어려운 할머니 할아버지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집집을 찾아다니죠. 근데 운전을 해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면 달라스 로드라고 하는 비컨 힐파 근처 달라스 로드 아시죠? 네, 헤븐 드라이브. 그 헤븐 드라이브를 드라이브해서 손님 집을 이제 클라이언트 집을 찾아가는데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햇살이 화창하지 바다는 풀게 확 펼쳐있지 아 이제 드디어 일할 수 있지 일하면 뭐예요?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넘어온 것들이 너무나 화려하게 잘 펼쳐진 자연환경 빅토리아에서 최고의 경관이 펼쳐지고 있어서 제가 일하고 있다. 이야, 엄청난 축복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다. 힘들게 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마의 성교사과 비교하면 우리라고 저와 저희 선생님 생각하는 이 성교는 어쨌든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성교하는 그런데 불구하고 또 제가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극복해야 될, 견뎌내야 될, 극복해야 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빠져버리고 거기 물붓는 것을 계속 물러보고 흡수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다가 나가자. 어차피 생명은 주는 것이고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이고 처음에는요 제가 주다가 실망하고 계속 실망하잖아요. 근데 한인 목회를 할 때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사랑이 많고 성도님들이 한국 성도님들 얼마나 또 목사님들을 그리고 존중하고 존내합니까? 또 무슨 우리 한국에도 그런 생각돼요. 뭐 성탄절이다 아니면 추석 때다 아니면 설날 때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 특히 한국 전체 이렇게 뭐 사과 다른 산자 사와가지고 목사님 숨망하셨을 드세요. 그러고 가신단 말이에요. 무슨 명절이 다가오면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주민 목회, 원주민 성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주고 또 줘도 반응이 없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다 당연히 그냥 저는 죽어도 저는 당연히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성경을 지나가다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선교라는 것을 주는 것이고 받기를 기대해서 안 됩니다. 받기를 빨리 포기할수록 받기를 빨리 포기해버릴수록 여러분은 빨리 성공합니다. 누군가가 줬을 때 그 상대방으로부터 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뭔가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걸 빨리 포기해버릴 때,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여러분은 빨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결한 사랑이며 성결은 주는 것입니다. 성리 세 번째 성결은 구원입니다. 성결은 구원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에서 부연하시기를, 계속해서 그것을 부연 설명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심판이 아니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은 성경은 사랑이며 성경은 주는 것인데 성경은 결과적으로 구원이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열매 맺히지 않는다면 성경과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사랑으로 그들에게 뭔가를 줄 때, 내 삶을 드릴 때 뭘 함께 줘야 됩니까? 예수님을 함께 주는 것입니다. 자, 사랑으로 준다. 그래서 사랑을 준다는 것은 주는 건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그 목표를 예수님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물질 이걸 주는 것이지만 그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에너지 속에 누가 담겨야 돼요? 예수님이 담겨있어요. 됐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육체로 살아가서 시간, 물질, 에너지만 주셨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 육체로 살아가서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굴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자, 사랑이 동기가 되어 주셨는데 누구를 주셔요? 예수님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주십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 우리 자신의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에너지와 내 재능과 몸을 원주민들에게 주는데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원상에 나가서 육대주에 나가서 몸을 전할 때 우리가 물질들이여 성전을 파송할 때 기도를 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르게 쉐어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 결과로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믿지 않았던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그래서 구원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실 때는 선교사가 가서 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게 하려고 우리 선교사들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입장에서 파송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선교사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프레젠테이션하고 쉐어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영혼들이 깨닫고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있을 때의 모세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제 이름을 제거하실지언정 이 백성들을 죽이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중보합니다. 중보 기도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아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실 때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땅길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고 다시 발길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가게 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을 귀담아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하여 그 도시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요나서의 기록이에요. 놀라운 구약 성경 속에 성경이 있는 자입니다. 1884년과 1889년에 언더우드 아펜드로 말콤 베닉슨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했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열매로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불과 120년 전에 왔던 그 선사님들의 사랑으로 장가신 여러분의 사랑이 그 성경에 대해서 구원의 여러분들이 왕성하게 맺힌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사랑입니다. 성경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대답을 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선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이웃과 친척 속에서 이 선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아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기도 전동 대상자로 삼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께서 뭔가를 아 좋은 것을 준비하다가 만나면 줘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벌써 사랑이고 사랑으로 뭔가 준비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만났을 때 그것을 꺼내서 주었을 때는 이미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행동 속에 여러분의 선교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부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주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거기서 복음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란 무엇이 선교주의를 맞이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좀 기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 하나 준비해서 전달을 해주세요. 언젠가 제 딸이 하연이가 노숙 딸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있잖아요. 아우프나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사과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사과를 가지고 가가지고 사과를 나눠줬대요. 사과를 좀 이렇게 근데 그냥 나눠준 게 아니고 뭐 거기다 뭘 사과에다가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리고 노숙자에게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참 귀하다 생각을 했어요. 뭔가라도 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이 한 영혼을 생각해서 그 한 영혼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그것도 주는 것입니다. 그냥 이메일만, 뭐 이메일도 아주 좋겠죠. 그런데 손편지, 요새 손편지 귀하잖아요. 손편지 써가지고, 아, 저는 며칠 전에 저희 아들 생일이었어요. 텐텐, 10월 10일. 그래서 저희 가족들, 저희 집사람, 저희 딸 세 명이서 미국에 있는 살고 있는 아들한테 손편지를 쓴 거예요. 카드 쓴 거예요. 생일 카드를. 카드를 다 썼어요. 나중에 한 100개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냈어요. 이메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죠? 이제 이메일을 전자카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전자카드. 전자카드도 보냈습니다. 손편지 그 카드도 보내고 전자 카드도 보내고 그 카드 안에는 손편지 카드 안에는 현찰도 넣어가지고 생일 선물로 대신 걔들 모팀 긴장 경제적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모팀이더라고 현찰도 좀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직접 손으로 쓴 편지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물론 이메일 전자 편지도 괜찮겠지만 그게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그냥 이번을 지나고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라도 주려고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듣기를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양문의 교회가 얼마 전에 축구 대회를 우리 한인 축구 대회를 결제하는 얘기를 듣고 또 나중에 우리 김정민 집사님이 올린 그 사진도 보았습니다.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빅토리아 투데이인가 그 신문에도 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몇 등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등 했습니까? 4등 했어요. 내년에 3등 하시기 바랍니다. 1등 하지 마세요. 주최로 1등 하면 좀 그렇잖아요. 양보해 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이 한인 사회 속에 여러분이 뭔가를 준 거예요. 믿습니까? 뭔가를 준 거예요. 그것이 벌써 선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한인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한인,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그 자기 희생 없이는 그거 할 수 없거든요. 귀찮으니까. 뇌물질 써가면서 왜 내 시간 에너지 낭비하면서.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문화 장벽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은 실천하신 겁니다. 이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듣기를, 여러분이 유니폼도 맞추셨다는데, 여러분만 남는 게 아니고, 우리 원진이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주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찬 일입니까. 그래서 내년에 2차, 만약에 2차 우리 한인 특구대회를 하게 되면은 저희 원주민 팀과 창조 출연으로 끼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특별히 우리 원주민 청소년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여러분이 준비하신 유니폼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배우시고 올 테니까요. 기대하시라. 하나밖에 못 맞게.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이에요. 엑사이팅 하잖아요.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나의 소중한 무언가를 통해서 나누고 주는 거예요. 주는 것 없이 복음 선교는 없습니다. 줘야 됩니다. 여러분, 낭비하는 것 같아요. 허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왜 그렇게 지원만 하고 떼주기만 하고 주기만 하고 또 선교 보고 들어오는 거 보면 뭐 몇 명 친해졌다는 말도 없고 말이죠. 해야 돼요 이거. 그만둡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쉬면 안 돼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주다가 어떻게 하죠? 마음을 치워줘. 하나님 그분은 책임지시니까. 그런 심장으로 복음 성계에 참여하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면 복음 정도 이 교회의 복음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널드 맥가브리, 교회 성장학자 도널드 맥가브리 이명처럼 교회 성장이 하나님의 성도의 현장. 교회 성장이 곧 하나님의 승리다. 교회 성장이 교회가 선교의 하나의 열매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승리의 토대가 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강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셨기에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원주민들에게 또 오병이께서 다른 민족 국경을 넘어 인종을 넘어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양문의교회가 기도하며 중보하며 지원하며 파송하는 놀라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 이 복음 선교를 내 주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 소중한 것을 주려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